요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영국에서 발생한 독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나라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신경작용제를 공격적으로 사용한 첫 사례라며 영국의 주권을 공격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한 나라가 이런 신경작용제를 사용하는 건 화학무기 협정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번 공격과 관련한 모든 의문과 신경작용제 사용에 대해 자세히 해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앞서 지난 4일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출신 전직 스파이와 그의 딸의 독살 시도에 러시아제 군사용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이 사용됐다며 러시아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혐의를 부인하자 어제 대응 조치로 영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오늘 독살 시도가 발생한 장소를 방문해 이런 뻔뻔하고 비열한 행태에 대해 러시아를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거듭 혐의를 부인하면서 곧 러시아 내 영국 외교관 추방 등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도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인 영국과 연대할 것이며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한 영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 스웨덴을 방문한다고 스웨덴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리 외무상이 이틀 동안 머물며 마르코트 발스트램 외무장관과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를 대신해 북한에서 이익 대표부 역할을 담당하는 스웨덴의 영사 책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안보 상황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앞서 리 외무상이 오늘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과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뒤 스웨덴으로 향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리 외무상의 스웨덴 방문은 미북 정상회담 발표 후 북한 고위 관리의 첫 서방 국가 방문이어서 주목됩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하지만 리 외무상의 방문과 미북 정상회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1973년 북한과 수교했고 평양에 대사관을 둔 소수 서방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청와대가 4월 말에 열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을 오늘 완료했습니다. 준비위원은 8명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실질적인 진행 상황을 책임지는 총괄 간사를 맡았고 방북 특사단장을 맡았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무부 장관도 위원에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07년 정상회담과 비교해 가볍고 빠르게 대처하도록 조직을 단순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4월 말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이란의 한 지방에서 시작된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농부들의 시위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난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달 이란 이스파한주에서 시작된 농부들의 시위가 지난주엔 경찰에 대한 폭력 시위로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지고 경찰이 이에 대응해 최루탄을 쏘는 등 여러 충돌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습니다. 농부들은 이란 정부가 지역에 있는 강의 수로를 철강 공장으로 돌려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난을 겪고 있다며 이란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란 민주화 운동가들은 농부들의 시위가 정부의 수자원 정책 비난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란 정부와 의원들은 폭력 시위만 비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방송들은 시위를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이란 인권단체들은 전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미국은 어떤 것에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see. And we're prepared for anything, right? We always have to be.
미국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 중앙정보국 CIA의 역할,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는 것은 최대 압박 캠페인의 영향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지역은 흐리고 아침까지 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2에서 4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어떤 것에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현재 꽤 잘하고 있다며 매우 긍정적인 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n 1950, when setbacks loomed in Korea, although we're doing a pretty good job with Korea right now.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미 서부 샌디에이고의 미라마 해병대 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미 해병대가 참전한 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며 어떤 것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see and we're prepared for anything, right? We always have to be prepared for anything.
또한 미국은 어떤 것에도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도 매우 긍정적인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전 세계와 미국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 당시 위협이 닥쳐 장진호에서 모든 악조건과 맞서 싸울 전사들이 필요했을 때 미 해병대가 부름을 받았었다고 말했습니다.
So when it loomed in Korea and when we needed warriors who would fight against all odds in the chosen reservoir.
그러면서 당시 참전한 해병대원들을 얼어붙은 장진호의 전설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미 중앙정보국 CIA의 역할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에게 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하도록 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자, 미 중앙정보국 CIA가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데 어떤 역할을 했던 건가요?
예,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다만 최근 미북 간 사태 진전과 관련한 언론 보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정보국의 물밑 활동을 추측하게 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네, 그렇죠. 최근 그 CIA가 언급되는 그 언론의 여러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우선 지난달 20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보도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이던 3월 10일 북한의 김여정 특사와 만나기로 예정했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북한 측이 펜스 부통령과의 면담을 원한다는 CIA의 보고에 따라 이 회동이 준비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다른 보도는 뉴욕 타임스에 실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 특사단과 만나기에 앞서 정보당국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미리 보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CIA가 북한 측으로부터 직접 이런 정보를 입수한 건가요?
예, 그 부분은 확실치 않습니다. 북한 측과의 직접 접촉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한국 정보당국으로부터 전달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CIA가 최근에 미북 간 돌파구 마련에 개입한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이번에 국무장관에 내정된 폼페오 CIA 국장 국장,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일 정보 브리핑에서 이 북한 문제가 항상 포함돼 있었다 이렇게 밝혔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장의 브리핑은 단순히 북한에 관한 정보 보고에 그치지 않고 북한과의 접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달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주요 현안 논의에서 배제해왔다는 언론 보도에 비춰볼 때 대북 문제에서 CIA가 역할을 했을 개연성은 더욱 큽니다.
네, 사실 근래 들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그 위원장에 대해서 발언한 걸 쭉 살펴보면은 마치 그 만남을 예견한 듯한 그런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예, 가장 가까운 사례가 지난 3일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서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며칠 전 북한 측이 전화를 걸어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이에 우리도 대화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당시 북한 측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발언에 대해 한국 측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을 잘못 말한 것이라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언급한 게 그 이전에도 몇 차례가 또 있었죠.
예, 멀리는 지난해 11월 첫 아시아 순방 중에 트위터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친구가 되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다며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올해 1월 6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는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사를 비치면서 김정은은 내가 미적거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과 전화통화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1월 11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미국의 CIA가 관여한 그 북한과의 접촉을 토대로 나왔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물론 현재로서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한 기대나 바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때문에 CIA가 한국 국정원과의 협력 아래 북한 측과 물밑 접촉을 벌여온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서훈 한국 국정원장이 이달 초 말고도 몇 차례 비밀리에 워싱턴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분석에 좀 힘이 실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CIA의 물밑 활동의 결실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장을 국무장관에 내정하기 전에 이미 그에게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하도록 지시했다는 CNN 방송의 보도가 주목됩니다.
네.
CIA의 수장으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폼페이오 국장에게 국무장관으로서 회담 준비를 총괄하도록 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는 것은 최대 압박 캠페인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발표 뒤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 중인 세계적인 최대 압박 캠페인이 명백히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악관 관리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지지율이 최근 오르는 현상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CBS 방송과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방송은 13일 보도에서 미북 정상회담 합의 발표 뒤인 지난 8일에서 11일 사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지지율은 지난해 8월보다 8% 오른 4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에서 50%로 줄었습니다. 폴리티코가 지난 8일에서 12일까지 실시해 14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많이 혹은 다소 지지한다는 응답은 45%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위협을 그렇게 잘 혹은 전적으로 다르지 못할 것이란 응답 47%보다는 조금 낮지만 지지도는 미북 정상회담 합의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를 가하는데 약간 혹은 강력히 찬성한 응답은 63%에 달해 반대 견해를 보인 14%를 크게 앞섰습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에도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 응답도 61%에 달해 반대 17%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57%로 역시 반대 18%보다 높았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51%가 강력히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75%가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기지와 핵시설 타격을 찬성하는 응답은 32%에 그쳤습니다. 선제 공격을 약간 혹은 강하게 반대한다는 응답은 48%로 찍게 됐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 지상군을 투입해야 하는 방안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23%, 반대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41%를 포함해 58%에 달했습니다. 한편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은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을 깨고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첫 미국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 41%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북 정상회담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3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로 집계됐습니다. 많은 미국의 전문가는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특사단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고 초청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성과라고 평가했었습니다. 특히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난했던 전문가들도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대화 중 핵미사일 시험을 동결하고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말한 건 최대 압박 캠페인과 무력 사용 위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주 전화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로 명성을 쌓은 인물이라며 북한과의 대화에도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압박 유지를 전제로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보이면서도 김정은의 그동안 행적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하원 외교위원장과 아태소 위원장을 이조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북 압박을 지속하는 한 미북 정상회담을 어느 정도 낙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reason they're skeptical is because North Korea never kept its word in the past. But as long as we keep the pressure on, that will give us some level of optimism.
로이스 위원장은 14일 VOA 기자와 만나 일부 의원들이 미북 정상회담의 회의적인 이유는 북한이 과거에 약속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대북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며 낙관적 전망은 이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한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Yes, I am optimistic.
앞서 박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13일 VOA에 미북 정상회담의 의회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회의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돌파구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좋지 않은 역사가 있고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김정은의 진정성에 회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테드 요호 의원은 VOA에 긍정적인 일들이 생길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I wasn't optimist, I wouldn't be in Congress. Do we have to think about the positives that can come out of that?
그러면서도 김정은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But we also have to keep in mind who Kim Jong-un is. You know, he's a guy that's eliminated over 140 people that he was afraid of and he had them executed. Keep in mind how he executed his uncle with an anti-tank gun and then killed his own half-brother. So
김정은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140명 이상의 측근들을 제거했고 고무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처형했을 뿐 아니라 이복형 김정남을 죽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을 매우 신중히 다뤄야 하겠지만 비핵화와 한국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북 정상회담은 미국의 지향점을 제시해주고 북한이 이 방향으로 나아갈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회담의 결과는 김정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the starting point and just lay out where we want to go, see where they are willing to go and the results of this meeting will be dependent on
아울러 미국은 남북한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관계를 촉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강함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북한을 비핵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what we don't want to do is interrupt the relationship also that we have with South Korea. You know, we want to make sure that stays strong and we value that.
그러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가로막히게 만드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며 굳건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hat I'd like to see is they just talk about how do they move to the next step. You know, what do we do and start laying out some of the conditions that we're not willing to give up on some of these things. And North Korea will have to determine.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우선 미국이 포기하지 않을 조건들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I'd like to see is they just talk about how do they move to the next step. You know, what do we do and start laying out some of the conditions that we're not willing to give up on some of these things.
또 북한은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김정은이 밝혔다는 비핵화 의지의 진위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제공할 것은 훌륭한 무역 파트너가 돼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 have to offer? Great trading partners.
또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이 새 국무장관으로 임명되면 대북 정책은 더욱 강력해지고 명확해질 것이며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북 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교체를 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국무장관의 교체가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좋은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reason is that I think Pompeo, if you listen to him on Sunday, is very supportive of what the president.
와일더 전 보좌관은 13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1일 폼페오 지명자의 언론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은 입장이 일치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틸러슨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협상에 나서는 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지명자는 미 CBS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래 매우 명확히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미국은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이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조치가 오는 5월쯤으로 예정된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is may be related to the Korea negotiations that the president wanted to have that his primary diplomat be a man who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외교관을 자신과 완벽하게 화합하는 사람으로 두길 원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폼페오 지명자는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적합한 인물로 선택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완전한 신임을 얻는 국무장관을 상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강경파로 분류된 폼페오 지명자가 대북 협상을 이끌게 된 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So that is not an inconsistent position with the president's position. That is the president's position that we keep the maximum pressure on. Now, as far as
폼페오 지명자가 최근까지 최대 압박을 강조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과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축출을 시사하는 발언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도 CIA 국장이라는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을 지냈던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역시 틸러슨 장관의 교체로 인해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앞으로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don't think Pompeo replacing Tillerson as the Secretary of State is going to have a huge impact
안타깝게도 틸러슨 장관은 지난 수개월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실상 열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향력은 이미 폼페오 지명자와 HR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 발휘하고 있던 것인 만큼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폼페오 지명자가 대북 정책에 있어 강경파로 분류되지만 그의 강경함은 국무장관을 맡는 것과 상관없이 지속될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Pompeo is known to be of a hardliner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policy, but he was going to be anyway because he had a lot of influence with Trump. Even
폼페오 지명자가 CIA 국장으로 활동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매우 신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가 국무장관이건 CIA 국장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폼페오 지명자가 강경파라는 사실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 선임 분석관을 지냈던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이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Clearly, Secretary Tillerson was a proponent of negotiation. And at times, it appeared that the president broke from his overtures. For example,
명백한 협상 지지파였던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이 있었지만 폼페오 지명자는 CIA 국장을 하면서 신임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어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폼페오 지명자는 억제와 강경한 입장 쪽으로 기우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퍼 부회장은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팀에 추가로 강경한 인물이 더해질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It's also important to think about the complex within the senior national security team and whether that will at some point include John Bolton as a possible replacement.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자리에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임명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팀은 볼튼 전 대사와 폼페오 지명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과 함께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기 전에 미국이 군사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로 최근 맥메스터 보좌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퍼 부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 입장에선 균형 잡힌 목소리가 줄어든 미국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지지자인 틸러슨 장관과 대화를 대북 해법으로 내세웠지만 최근 은퇴한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러나 노퍼 부회장은 이 모든 건 경계적 성격을 띈 전망일 뿐 상황을 단언하기엔 여전히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국무장관의 교체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That sends a very troubling message as the administration begins its preparation for a summit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북한 지도자와 회담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매우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미국의 외교적인 역할과 더불어 대통령이 국무부의 상당한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 고무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만나기로 한 것 역시 매우 충동적인 결정이었는데 이 역시 국무부와의 협의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은 폼페오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ether Secretary Pompeo will defend the State Department's budget, will defend the people, and more importantly, will insist upon having the State Department.
폼페오 지명자가 국무부의 예산과 직원들을 대변하고 외교정책 수립 과정에 국무부의 정상적인 영향력과 역할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특히 이란과 맺은 핵 합의에 대해 폼페오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만약 이란 핵 합의가 깨질 경우 이후 북한과의 협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f Mr. Secretary Pompeo is able to gain the respect of the employees at state the way he did.
다만 폼페오 지명자가 CIA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무부 직원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말할 의지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이달로 2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살릴 핵심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1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이달로 제정 2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 동안 북한인권법 시행이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정훈 전 한국외교부 북한인권대사입니다.
나름 성과도 없지 않아 있었죠. 통일부에서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립이 되었고 또 법무부에도 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는 새로운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됐고 제가 자연스레 이제 인권대사에서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로 역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법제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 기록하기 위한 단체인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립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출범 직후 설문 설계와 시범 조사 등 준비 단계를 거쳐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인권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인권 침해 가해자의 인명카드와 함께 몽타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자료를 4월과 7월 두 차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해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조사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 분석하기 위해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의 권은경 사무국장도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고 북한 당국에는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에 생활에 영향을 주는 또는 인권 문제 자체가 개선이 되는 그런 식의 실질적인 개선에는 사실은 효과가 있었는지가 이제 저희가 의문이죠. 인권재단 실질적인 그 실현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또 북한인권법이 지금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 도전 이면서 또 한계의 점인 거죠.
무엇보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에는 정부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통과 당시 의석수에 따르면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5명, 더불어민주당이 4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로 여야가 바뀌면서 민주당은 상근 이사장이나 사무총장 중 한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전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으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산도 배정이 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예산을 집행해야 할 재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뭐 탈북자들이든 연구소든 시민단체든 아무 혜택을 이 재단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 전 대사는 북한인권 문제는 핵 문제와 별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올림픽 외교도 있었고 지금 아주 뭐 긴박하게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북미 정상회담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그거고 또 이제 핵 문제는 핵 문제고 인권 문제는 사실상 이게 그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른 이슈들과 다른 정치적 이슈들과 상관없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 또 집권 여당의 차원에서 이 커미트먼트를 좀 보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북자 구출단체인 나우의 지성호 대표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2주년이 됐지만 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재단의 이제 출범도 지금 이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 탈북자들 또한 이제 그 우리 남한의 이제 사람들 이제 많은 북한 인권 활동가들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그런 이제 그 뭐랄까요 재정적인 지원도 이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참 이제 안타깝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OECD 국가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선진국의 한 국가이고 그런데 이제 인권의 문제가 가장 소중한 이제 문제인데 이것을 2년 동안이나 아직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조금 이제 특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성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 인권대사 자리가 공석으로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사실 북한 인권과 관련된 포럼이라든지 회의가 많거든요. 네, 그런 데서 이제 역할을 하고 또 이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직이라는 그 자체가 정부를 대표해서 그런 대사직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성호 대표는 북한 인권대사가 아직 공석인 것은 현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의지가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인권대사는 이제 사실은 이제 상징성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국가가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해갈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없다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 같고 해결하려는 그 의지로 이제 비춰지는 것인데 지금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서 북한 인권 대사가 이제 공백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이제 심각한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 국회는 지난 2016년 3월 3일 북한 인권법을 채택해 미화 1,000만 달러 가량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사진 구성을 둘러싼 여야 정당의 견해차로 북한 인권 재단 출범이 2년 넘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 재단이 북한 인권 관련 실태 조사 연구, 정책 대안 개발, 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올해 업무 보고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추진하는 등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VOA Washington
VOA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새벽 방송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미국 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 1,000억 달러를 줄이는 계획을 내놓으라고 연일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중국 측이 오늘 공식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격화되고 있는 두 나라 무역 전쟁 양상 먼저 짚어보겠고요. 전직 스파이 독살 기도 사건 여파로 영국이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하기로 하자 러시아가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이어서 어제 오전 미 전역에서는 이 고등학생 수만 명이 수업을 중단하고 총기 규제 강화를 외쳤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 무역 흑자 천억 달러를 줄여라. 이게 미국 정부가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대미 무역 흑자 천억 달러를 줄일 것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라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 천억 달러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3,750억 달러의 3분의 1 정도인데요.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실현되면 대중국 무역 불균형 해소 노력이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천억 달러 감축. 이 백악관 대변인이 말한 게 어제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예, 최근 미국 정부가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중국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중국은 미국의 10억 달러 무역 적자를 없애는 계획을 요구받고 있다라면서 중국이 어떤 구상을 가져올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 10억 달러는 천억 달러를 잘못 쓴 거라고 백악관 측이 설명했는데요. 네. 앞서 미 정부 통상 실무자들이 중국 측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중국 측 누구에게 이런 요구를 한 건가요?
예,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참모이자 최측근인 류허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이달 초에 워싱턴에 왔었는데요. 미 통상당국이 류 주임에게 천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걸 요구했는데요. 네. 예, 중국 정부가 오늘 공식 거부 입장을 밝힌 겁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압박과 관련해서 중국이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권익 수호로 맞서겠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류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두 나라의 무역 규칙은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달성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어떠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자국의 행동 준칙을 부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다른 대안이라도 내놨습니까?
예, 무역 전쟁을 피하고 대화로 양국 간 통상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제안했는데요. 루캉 대변인은 무역 전쟁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역사가 입증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억 달러는 거의 뭐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에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요, 작년 전체 적자 5,660억 달러의 3분의 2에 이르러서 비중이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어느 정도라도 줄이는 게 전체적인 적자 해소의 최우선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억 달러는 연간 대중국 무역 적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선 그만큼은 줄여야 한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네.
예,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출범 직후부터 세계 각국과의 무역 불균형,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는 그런 구조를 바꾸겠다라고 공언을 해왔는데요. 그 주요 대상이 중국이고요. 같은 목적에 따라서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과 북미 자유무역 협정도 개정 협상 중입니다.
네. 흑자를 줄일 계획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중국 정부가 거절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미국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다양한 무역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통신과 기술 분야에서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6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새로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고요. 그렇게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중국에 대해서 무기한 관세 부과 또 투자 규제 심지어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까지 검토 중이다라고 CNN 방송에 전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게 무역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입 철강 제품의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새로 부과하는 조치에 서명했는데요.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 또 호주만 여기서 면제됐는데요. 이 조치의 주요 대상인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옥수수와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줄이거나 애플사의 손전화, 아이폰, 또 보잉사의 항공기, 포드사의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 수입을 제한하는 등 이 보복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는 오는 20일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곽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자, 러시아 정부가 영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영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유례 없는 도발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날 영국 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제재 조치에 반발한 건데요. 러시아 측은 곧 대응 조치가 나올 거라면서 영국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네, 영국 정부가 단행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어떤 내용입니까?
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요, 어제 러시아 외교 인력 23명을 추방하고요, 영국에 입국하는 러시아인과 화물 통관 검색을 강화하고, 또 올여름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에 왕실 인사와 장관급 이상 고위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자국 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제재를 한 그 배경도 살펴보죠. 이유가 뭔가요?
예, 지난 4일이죠. 영국 런던 근교 솔즈베리 시내에서요, 러시아 출신 부녀가 신경가스에 노출돼서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 배후에 러시아 당국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메이 총리는 13일 자정까지 러시아 측에 소명을 요구했는데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 제재하겠다라고 예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 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메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서커스 쇼라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했고요. 그러자 영국 측이 곧장 제재를 단행한 겁니다.
네, 영국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국제사회 공조도 요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이 오늘자로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요. 조용한 중세 도시, 그러니까 영국 솔즈베리가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신경가스 공격을 목도했다라면서 영국인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영국 정부는 러시아가 영국에서 살인을 시도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우방들이 우리를 지지해 줄 거라 믿고 그렇게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요, 어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러시아 당국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이번 일은 안보리 이사국이 다른 이사국의 영토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라면서 러시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한다면 안보리의 신뢰성이 살아남지 못할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러시아가 영국 땅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건데 어떤 사건인지 조금 짚어보죠.
네, 앞서 알려드린 이 독성 물질에 노출돼서 중태에 빠진 남성은요, 세르게이 스크리팔이라는 이름의 과거 영국 해외정보국의 기밀을 넘기던 이 러시아 군 정보기관 소속 스파이였는데,
네,
이 간첩 행위가 발각돼서 지난 2004년 러시아에 수감됐다가 6년 뒤에 스파이 맞교환으로 풀려났고 이후 영국에서 지냈습니다. 영국 당국의 수사 결과 1970년에서 80년대 옛 소련에서 군사용으로 개발된 신경작용제 노비촉이 발견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영국 수사당국이 러시아 측이 영국에 잠입해서 신경가스로 이들 부녀의 살해를 기도한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지금 영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별도 성명을 냈는데요. 러시아가 전 세계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고 서방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와해시키려 했다라고 비판을 하고요, 영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지지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영국 정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 네 개 나라가 러시아 당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14일 미국 전역에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총기 규제 강화를 외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고등학생 수만 명이 수업을 중단하고 교실 밖으로 나와서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Gun Control Now, 그러니까 총기 규제를 당장 시행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는데요. 이 14일은요, 플로리다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당시 사건으로 학생과 교직원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는데 학생들의 행동이 또 이 힘에 뒷받침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연대해서요, 미 동부 시각으로 14일 오전 10시를 기해서 수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와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벌어진 행사에 참여해서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을 벌였습니다.
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지금 그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어제죠 14일 연방 하원에서 관련 법안 하나가 처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 방지 법안이 표결에 올라갔는데요. 찬성 407대 반대 10으로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5억 달러를 들여서 학교 당국과 지역 사법 당국이 총기 난사 사건을 미리 막는 것을 돕는 게 핵심입니다. 관련 예산은 금속 탐지기 등 총기 반입 방지 시설을 갖추는 데도 쓰여집니다. 이 더글라스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연방의회 차원에서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된 게 처음인데요. 이 법안은 공화당 존 러서포드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네. 상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논의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사실 상원에서는 좀 지지부진한데요. 연방 상원에서는 주로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존 코넨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본회의 토론에도 올라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방의회와는 달리 총기 난사 사건이 난 이 플로리다 주의회 쪽에서는 진전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총기 규제 강화법이 통과됐는데요.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21살로 상향 조정하고 교직원 무장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항목 등이 들어갔습니다. 오는 24일 더글라스 고등학교 학생들 주도로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이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대형 집회가 열리는데요.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까지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맑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기온은 10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에는 10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8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에는 영상 3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8도입니다. 황해도 구름 조금 꼈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상 1도, 낮 기온 11도, 개성 아침에는 영상 3도, 낮에는 11도, 사리원도 아침에는 0도, 낮 기온은 11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오전에 함흥과 심포, 원산, 장전 지역에 한때 눈이 내립니다. 함흥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4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상 4도, 원산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영상 1도로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2도, 삼지연은 아침 영하 19도, 낮 기온은 영하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오전에 동해 쪽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2에서 6m, 서해 북부 해상도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3월 15일 목요일 밤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영국에서 발생한 독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나라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신경작용제를 공격적으로 사용한 첫 사례라며 영국의 주권을 공격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한 나라가 이런 신경작용제를 사용하는 건 화학무기 협정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가 이번 공격과 관련한 모든 의문과 신경작용제 사용에 대해 자세히 해명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앞서 지난 4일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출신 전직 스파이와 그의 딸의 독살 시도에 러시아제 군사용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이 사용됐다며 러시아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혐의를 적극 부인하자 어제 대응 조치로 영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오늘 독살 시도가 발생한 장소를 방문해 이런 뻔뻔하고 비열한 행태에 대해 러시아를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거듭 혐의를 부인하며 곧 러시아 내 영국 외교관 추방 등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 스웨덴을 방문한다고 스웨덴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리 외무상이 이틀 동안 머물며 마르코트 발스트램 외무장관과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를 대신해 북한에서 이익대표부 역할을 담당하는 스웨덴의 영사 책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스웨덴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안보 상황도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앞서 리 외무상이 오늘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과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뒤 스웨덴으로 향했다고 전했었습니다. 리 외무상의 스웨덴 방문은 미북 정상회담 합의 후 북한 고위 관리의 첫 서방국가 방문이어서 주목됩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하지만 리 외무상의 방문과 미북 정상회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1973년 북한과 수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4월 말에 열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을 오늘 완료했습니다. 준비위원은 8명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07년 정상회담과 비교해 가볍고 빠르게 대처하도록 조직을 단순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달 다음 달 말 판문점에서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에 보수 성향의 경제평론가인 레리 커들러 씨를 내정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커들러 씨에게 경제정책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장직을 제안했고 그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커들러 내정자는 미 방송에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70살인 커들러 씨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했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도 활동했었습니다. 특히 여러 매체에 출연해 낮은 세금과 정부 지출 축소 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해왔습니다. 하지만 커들러 내정자는 보호무역의 비판적 입장이어서 수입산 철강 등의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 조율이 관심사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한 지방에서 시작된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농부들의 시위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난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달 이란 아스파즈 바르자네에서 시작된 농부들의 시위가 지난주엔 경찰에 대한 폭력 시위로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관련 인권단체들은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지고 경찰이 이에 대응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장면을 촬영한 여러 동영상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습니다. 농부들은 이란 정부가 지역에 있는 강의 수로를 철강 공장으로 돌려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란 민주화 운동가들은 농부들의 시위가 정부의 수자원 정책 비난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란 정부와 의원들은 폭력 시위만 비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완구 유통업체인 토이즈러스가 미국 내 모든 매장에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토이즈러스는 어제 미국 내 700여 개 매장을 모두 닫거나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9월 5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로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미국 내 매장 180곳을 폐쇄하며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개업 70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상 비의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